우리 속담에 개미 굶은 거로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운 공든탑이 개미 구멍 하나 잘 관리 못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작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에 보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전설 같은 의사 한 명을 꼽으라면 편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준 같은 사람이죠. 중국 역사에서는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 전국시대 의사였습니다. 이 편작이 병을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채나라의 왕이 편작에게 당신이 항상 내게 와서 열흘에 한 번씩 와서 내 건강검진을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편작이 하루는 채나라 왕을 찾아와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쭉 훑어보더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왕께서는 피부에 질병이 있습니다. 피부에 있는 질병을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까 걱정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더니만은 내 피부에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편작이 가고 난 뒤에 채나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없는 병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다시 이제 편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하라 왕을 머리끝 발끝까지 쭉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질병은 지금 살 속에 피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천하라 왕이 말합니다. 난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고 눌러도 아픈 데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편작이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천하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은 명예를 너무 좋아해서 없는 병도 만들어서 명의처럼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또 편작이 와서 채나라 왕의 머리끝 발끝까지를 쭉 살펴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질병이 지금 내장과 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이 채나라 왕은 나는 지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괜찮다면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열흘이 지난 뒤에 편작이 채나라 왕을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더니만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나라 왕이 이상하다 싶어서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왔다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편작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질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찜질로 치료하면 되고 살 속에 있을 때는 침을 꽂으면 되고 장과 위에 있을 때는 약을 다려 복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에 있을 때는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 관여한 것이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며칠 뒤에 채나라 왕은 크게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혹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그림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중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시달리며 살지요. 어떤 사람은 충동적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 충동적 유혹은 뭐냐면 갑자기 유혹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남의 물건을 보고 빼앗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은 욕망, 또 그런 거 사고 싶은 욕망,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갑자기 거짓말을 한다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갑자기 허영심에 불타오른다거나 갑자기 성욕이 불타오른다거나 갑자기 생기는 충동적 욕망, 욕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중독이 된 상태를 말하지요. 도박 중독, 술 중독, 약물 중독, 폭력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은 습관화된 유혹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병은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에 물리치게 되면 우리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혹 때문에 서로 싸웠다, 다투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 다툰다는 말은 핏대를 세우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집안에서 부부 싸움 하시죠? 부부 싸움 할 때, 또 뭐 아이들하고 싸울 때, 우리 남녀 성교에서 회의할 때, 격렬하게 논쟁할 때가 있죠. 핏대가 따로 싸우죠. 그죠? 핏대를 세우며 싸우죠. 그게 다툼, 다툼. 그럼 제자들이 왜 다투었느냐 하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체포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고 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야, 난 배신자가 아니야 서로 변명하다가 나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나는 한자리 할 사람이야 라고 서로 경쟁적으로 변명하다가 경쟁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그죠? 나는 배신 안 한다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를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신 다음에 유대인만의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시게 되면 우리가 한자리 할 것이다. 과연 누가 어느 자리 할까? 이것 가지고 싸운 겁니다. 예를 들면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할까?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할까? 재무부 장관은 누가 할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요한은 내가 학벌이 좋으니까 내가 높은 데 올라가야지. 마태는 나만큼 돈 많이 만져본 사람 있어? 내가 올라가야지. 또 시몬은 민족의식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겠죠. 이렇게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출세 욕심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유혹 때문에 다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자, 25절부터 7절까지인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다. 세상 사람들은 다 대접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나 나는 낮은 곳에 오지 않았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와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았던 너희들,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너희들은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욕심을 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까지는 제자들 중에는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제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로 얼마 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배신하고 도망가버리고 또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한 번만 부른 게 아니고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왜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왜 본래 이름 부르셨을까요? 이건 친밀함의 표현이고 애틋함의 표현입니다. 베드로를 배신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내치거나 너는 배신할 놈이야 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했다. 여러분, 옛날에 키를 들고 그 곡식을 까부를 때가 있죠. 키질한다 그러죠. 키질한다, 까부른다.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그죠? 이거 목적이 뭐예요? 예,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르게 말하면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키질하는 목적은, 까부르는 목적은 어떻게 말하면 알곡을 고르는 게 목적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쭉정이는 날려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가 키질을 하는데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야, 네 믿음은 엉터리다. 네 믿음은 가짜다. 너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느냐? 네 믿음은 엉터리다, 가짜다라고 쭉정이라고 무너뜨리고 날려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베드로가 유혹에 넘어질 것을 예상하시고 베드로를 기도하셨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감을 잡았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하게 되겠구나.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팔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자리도 함께 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호하게 자기가 유혹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거절하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맹세하지만은 그 맹세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그날 이날 밤이 언제입니까? 목요일 밤이에요. 그죠? 이날 최후의 만찬 자리거든요. 최후의 만찬 자리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십자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목요일 밤에 네가 맹세했는데 오늘 밤이 다 가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닭이 언제 옵니까? 새벽에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이 날 새기 전에 네가 무려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그죠? 밤이 날이 새기 전에 밤 사이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런 맹세,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어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맹세와 결단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무한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술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쳤어요. 잘했다고. 결단은 좋은데 그 결단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술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압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는 불신 집안이죠. 지금은 다 예수님 믿지만은 원래 불신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집안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술과 생선회입니다. 모였다 하면 술과 생선회입니다. 뭐.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부터 술을 보고 자랐어요. 제가 술을 취한 게 최초가 언제냐? 5살 때입니다. 어른들 뒤에서 뭔가 먹어보니까 모르고 먹다가 그냥 혼자 어릴 때 술에 취했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서 술을 가르치셨습니다. 술을 어른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고1 때부터 술을 배웠으니까, 정식으로 술을 배웠으니까 술을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제가 대학 갔을 때 제 별명이 술독이었어요. 술독. 보통 사람들은 술잔으로 마시는, 저는 독으로 마신다고 술독이라는 별명이 붙였어요. 술 취하고 다음날 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러지요. 그럼 다시는 술을 안 먹는다 그러죠. 그러나 또 나가면 또 술 마시게 되고, 그죠? 참 끊기 어렵습니다. 또 어쩌다가 담배도 배우게 되었어요. 담배도 배우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대학생이 담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담배를 팍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버려요. 좀 이따가 다시 꺼내가지고, 펴가지고 또 핍니다. 예. 제가 하숙할 때, 대학교 하숙할 때, 제 옆방에 있는 친구가 총신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그 친구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고 전도사인데 담배를 피면 되겠느냐, 담배 끊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옥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담배 안 피기도 하고 결심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피고 하자. 예. 참 끊기 어렵죠. 예. 그 담배 끊는 인간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유혹이 점점 심해질 것이고 나중엔 유혹이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70명을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차례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전대와 배낭과 신발 가져가지 마라. 전대는 뭐냐면 지갑 가져가지 마라. 돈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배낭, 친구를 가져가지 마라. 그냥 가라. 왜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해 줄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할 거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 36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것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이 지갑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침구를 챙겨야 된다. 텐트를 챙겨야 된다. 이제는 호신용 칼을 가져야 된다. 왜? 사람들의 인심이 변할 것이다. 너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변할 것이다. 왜요? 3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불법자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중죄인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불법자 중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불법자로 취급받고 중죄인으로 취급받아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 제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되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눈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위험이 닥치고 더 나아가서 핍박과 박해가 오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유혹에 시달립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유혹,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유혹이 더 심각한 박해를 통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대화하신 다음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곧 내가 체포되면 다 나를 배신할 거고 나를 버리고 떠날 건데 여러분 너희들이 그런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 지금부터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유혹에 시달렸을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잔을 옮겨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죄를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워낙 죄의 만성이 돼가지고 웬만큼 죄 지어도 별로 꿈쩍도 안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완전히 결별된 분이 거룩한 분이다 보니까 어떤 죄도 용납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한꺼번에 예수님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죄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 군대 보낼 때 힘들지요? 그죠? 예, 아이들 유학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 고통, 너무 곧 그 고통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셨고,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유혹을 이길 수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지난주에 했던 본문 중에 유혹 때문에 멸망한 사람도 있어요. 유혹 때문에 멸망,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지요. 2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회계를 맡아서 돈 주머니를 관리했는데 나중에 결산해보니까 많은 돈을 유다가 횡령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백성들 간섭받지 않고 예수님을 비밀리에 체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지냈지만은 돈으로 인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사람들마다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죠? 욕심인 이 욕심이 유혹을 만나요. 욕심은 내 안에 있는 거고 유혹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밖에 있는 유혹을 딱 만나는 순간 잉태를 하게 돼, 잉태. 그러면 자식을 낳았는데 욕심과 유혹이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냐?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자랐더니 자라서 뭐가 되느냐? 사망이 된다, 사망. 이 말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참 유혹을 이기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오래되었죠. 뭐 12년 전이죠. 예. 해병대를 전역한 우리 형제 한 명이 이제 왔어요. 이제 전역하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저한테 온 거예요. 오자마자 충성하는데 막 지붕이 떠나갈 것 같아요. 와, 멋있게. 예, 제가 물었어요. 야, 이제 전역했는데 앞으로 뭐 할 거냐?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해병대의 정신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그냥 어젯하고 씩씩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과연 귀신 잡는 해병대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조금만 살아본 사람이라면 세상 살다가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기는 데는 귀신 잡는 해병대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죠? 아주 멋진 여성이 옷을 반쯤 벗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유혹이 오면 해병대 훈련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기도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감람산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다고요? 습관을 따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셨다. 즉 그게 습관이셨다. 예. 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셨대요. 무릎은 언제 꿇습니까? 자기가 너무 낮아졌을 때, 모든 걸 포기할 때, 가난할 때, 절박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다 너무 의자가 너무 편해가지고 무릎 꿇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고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힘써서 기도하셨대요. 힘써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서서 기도하셨대요. 세 번째는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힘써서 기도하시고 예서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죠.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십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깨끗한 열정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기도해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돕는다? 천사들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루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셨고 그 기도 습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형성되지 않은 성경적인 지식은 공허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형성되지 않은 믿음은 위선이고 무늬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유혹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벌써 여러분은 사망의 문턱에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유혹으로 쓰러지더라도 네가 승리하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도록 제자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 힘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방은 서로가 서로를 유혹에 이기도록 기도의 지원 사역을 해주는 곳입니다. 사랑방이 중요합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꼭 사랑방을 해야 됩니다. 남녀 선교에도 서로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사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혼자 맞서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은 세 겹줄이 된다면, 두 명의 형제와 자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세 겹줄이 된다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유혹에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방에 꼭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24절에서 서로 다투었어요.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깨우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는 능력을 준다. 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그렇죠? 예.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신 다음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쉽고 편한 길로 가도록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지요? 뭐로 이기셨지요? 예,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말씀은 방패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말씀은 무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삶을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의 원칙과 기준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우리 하루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피할 길과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한때는 유혹에 넘어가서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의 중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그 다윗의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